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함께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귀에는 우레와 나팔 소리가 들리고 눈앞에는 번개가 치고 있고 또 시내산 전체가 이 빽빽한 구름으로 휩싸여 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두 눈으로 다 보았죠. 땅은 진동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 자기 앞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경계선을 정해준 바로 그 산 기슭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나타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크게 압도된 채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여 주신 십계명을 그들이 들었지요. 하나님의 이 크신 위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요, 오늘 그 장면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지 모릅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어찌나 큰지 이스라엘이 주님의 음성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장면이 신명기 5장에 그 한 번 더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우리 성경책을 신명기 5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신명기 5장, 제가 지고 있는 성경으로 2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3절부터 우리 2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신명기 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순간에는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자 앞에 놓여있는 생쥐 한 마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양이 앞에 있는 이 생쥐도요 벌벌 떠는데 사자 앞에서 그 생쥐가 놓여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사자가 으르릉 으르릉 거릴 때마다 이 생쥐가 벌벌벌 떠는데 사자가 그 큰 목소리로 포효하면 어흥 하고 외치면 이 정말 이 쥐는 꿈쩍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음성이 그 위엄과 영광이 선포될 때 어떠한 그 모습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공포, 그 두려움, 야 이거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하시면 우리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오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써 제발 자신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격려합니다. 자, 20장 20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0절에 사용된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믿음을 향상시키고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사,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두려움이 임할 정도로 그 크신 위험 가운데 강림하신 이유가 그들을 단순히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야, 이 하나님이 두려운데 내가 이거 범죄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곧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를 향해 갖는 거룩한 두려움이 인간이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그를 막아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두려움 가운데 임했던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들에게 설명해줬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청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계명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이제 그 다음 내용부터는 남아있는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이제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말씀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기슭 경계선 앞에 서서 하염없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하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5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들은 이후에 그들이 모세에게 아, 우리 이거 못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서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5장 구약성 271페이지예요. 5장 30절하고 31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음성 못 듣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전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들이 하염없이 시내산 기슭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만 시내산에 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들으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오늘 좀 여러 성경 구절을 찾고 있는데요. 예.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래서 이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시내산 기슭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자기 장막 그 앞에 서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신명기 5장 30절 31절을 근거로. 자, 근데 제가 이 어렸을 때 제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이 출애굽기 20장 21절을 보면서 고개가 한번 갸우뚱거린 적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21절 이 표현 때문인데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해한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셨거든요. 밝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어둠은 사단을 상징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성경을 봤는데, 어린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아니 왜 하나님이 어둠에 계신가, 하나님이 왜 암흑에 계실까,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 암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빽빽한 구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냥 딱 보인 게 아니라 짙은 구름으로 가리워져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그 구약 성경 계속 읽다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 봉헌식 때 이 성전에 뭐가 가득 차요? 구름이 가득 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속에 자신을 지금 숨기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찬란한 영광과 그 거룩함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자비롭고 지혜로운 조처로 여기 지금 암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해석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경책 시편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 18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인데요. 시편 18편 9절,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성경 812페이지네요. 시편 18편 9절, 우리가 방금 이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이 암흑이라는 단어가 아 빽빽한 구름이구나 이걸 이해했을 때 이해되는 게 시편 18절 9절이에요. 18편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우리 하나님 빛이신데, 우리 하나님 누구보다도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분이신데 왜 그분의 발 안에는 이렇게 어두캄캄하다 그러지? 이런 것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 20장 21절을 잘 이해하면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흑이라는 말을 썼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암흑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사람이 바로 직접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주님의 강림과 임재하심이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짙은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도 그 꼭대기에만 구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자세히 읽어보면 산 전체에 지금 짙은 구름이 감싸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 위에서 시간을 보냈던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빛이 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을 보고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담고 이렇게 감싸고 다녔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돼서 나타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얼굴을 차마 못 봤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 누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조치로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그 임재와 강림하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에도 구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의 크신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빽빽한 구름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두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때 지켜야 될 규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성경 볼 때 좀 어려우신 부분들, 혹시 저같이 이렇게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이제 예배드릴 때 지켜야 될 규례들인데요. 이 빽빽한 구름 사이에 강림하신 하나님은요, 주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이셨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모습은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흑암, 곧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그 형상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냥 빽빽한 구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모습을 보지를 못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으로나 우상으로 조각하여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하고 싶어요. 시각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조각하거든지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요, 피조된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 갖고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신 거죠. 자,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24절 말씀 잠깐 주목해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 내게 토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히브리어로 바꾸면 나를 위하여 토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24절 요 말씀이 23절이랑 대칭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23절은요, 너희를 위하여 은이나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24절은 나를 위하여 토단을 쌓아라. 이게 지금 대조되는 거죠. 23절하고 24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 좋게 그들의 마음을 아주 이 흡족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도 좀 신이라면 은이나 금이나 이런 좀 화려한 걸로 만들어야 좀 신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마음에 흡족한 그런 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비록 흙으로 만든 초라해 보이는 제단일지 몰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볼품없을지 몰라도 그 내면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가, 야 우리 교회는 이 라비가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몇 층짜리 건물이고 몇 스퀘어피트고 주차장도 몇백 대나 차량, 이런 거 신앙생활할 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은이나 금이나 그런 걸로 신상 부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토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면적인 화려함 같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기 왜 토단이라고 그랬냐면 이 흙으로 쌓은 제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때 때로는 이 얼마 동안 이 며칠 동안만 머무는 장소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흙으로 제단을 쌓고 갈 때 이거 부시고 가는 거죠. 제단으로 가서. 근데 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돌로 제단을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례가 이제 25절 말씀인데요. 여기 25절 말씀을 보시면 돌로 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정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큰 대목 같아가지고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조각할 때 쓰는 게 그 정이잖아요. 근데 이 돌을 정으로 쪼개면 그게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기술을 동원하여서 석재를 가공하는 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가공하지 말고 그냥 천연적으로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제단으로 사용해라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이 25절의 이 의미는 성경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돌을 깎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게 하셨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돌을 깎아서 제단을 만드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것에 에너지 쏟지 말고 정말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거기에 더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설 구절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23절, 24절, 25절이 다 통으로 같은 의미인 거죠.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음악, 그리고 너무나도 보기 좋은 어떠한 건물, 이런 요소에 우리가 막 눈을 뺏기고 귀를 뺏기고 그런 거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다듬지 않은 돌 같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다듬지 않은 돌 같은 제단일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천천에 우향을 드린다 한들, 만만에 기름을 드린다 한들 주님이 기뻐하실까? 인자야, 여호와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마지막 구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예배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6절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 당시는 지금 BC 14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수천 년 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입던 옷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underwear, 그 속옷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남자들도 우리 속옷도 입고 또 바지를 지금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이라는 게 우리 오늘날 그 여자분들이 입는 원피스 있죠, 원피스. 그냥 하나로 통으로 된 거, 치마 같은 거예요. 그러면 속옷도 안 입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폼이 작은 게 아니라 이게 헐렁헐렁하는 펄럭이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하체가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망령되이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층계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지금 26절을 말씀은 여기 우리나라 성경 말씀 보면 다시 26절 보세요.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제단을 쌓을 때 층계를 만들지 말라, 지금 그 명령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라는 표현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한번 그렇지 않은가 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좀 뒤로 넘기셔서요, 출애굽기 28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남자들이 속옷을 안 입으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속옷도 만들어줘라,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28장 42절부터 43절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42절로 다시 가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 이게 지금 한글로 돼 있어, 한문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단어인데, 여러분 고의가 뭐예요? 고의, 오늘로 말하면 속바지, 더 쉽게 이해하면 underwear, 속옷이에요. 허리로부터 이 넓적다리까지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체가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거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오래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속옷도 없는 그 시대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 26절에서 층계를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단할 때. 근데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층계는 없는데 내려오니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을 만들 때에 층계는 안 만들었는데 우리 왜 장애우분들 층계 못 올라가시는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비스듬히 경사로 만든 땅 있죠. 아마 제단도 그렇게 경사로 조금 위에 올라가서 이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한번 그런 추측도 해봐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에스겔서를 가면, 여러분 에스겔서 마지막 그 뒤에 부분은 다 하나님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의 환상에는 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오늘 마지막 찾는 구절일 거예요. 에스겔서 4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43장 7절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21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래층에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에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에 광이 1척이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지금 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제단 제작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 17절 후반절 보면 층계가 나오죠. 층계. 그리고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라. 성전에 그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단도 동쪽으로 그렇게 계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 층계 만들지 말라고 하시더니 왜 에스겔이 보여준 이 환상에 나오는 성전엔 층계가 있나? 이건 아주 쉽게 해석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도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할 때는 속옷이 없었는데 이제 시대가 확 지나고 나서 에스겔 시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입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정말 구체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셔야 되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더 뒤로 가면 너희 나중에 진영에서 볼일 볼 때는 진영 안에서 볼일 보지 말고 밖에 가서 땅 파서 봐라 그런 얘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 주님의 그 크신 위엄은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도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요 너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쉬운 마음 가벼운 마음 가지고 나오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그 크신 영광 사람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진동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다고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케 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요 아 우리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도 비할 수 없는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부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 크신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시는 것이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 음성을 들으면 자신들이 죽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직접 볼 수 없기에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속에서 스스로 숨어서 주님을 나타내셨고 또한 예배드리는 규례를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정해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니 이것이 웬 은혜요? 이것이 웬 은총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 그 어떤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그 크신 위엄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염려가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에 가득 품고 주님의 그 크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